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능력으로 그리고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보고 주목하고 만지고 또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자기 맘대로 하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었을 때, 그리고 자기의 그 원하는 대로 뭔가 되었을 때 자유하다든지 기분이 좋다든지 이제 만족하고 기쁜 그러한 마음을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마음대로 된다, 그것이 좋은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사실은 사는데 필요한 거는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알아주고 우리를 감싸주고 하는 그러한 사람, 내 허물, 내 연약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사실 참 필요합니다. 나랑 같이 놀고 나랑 같이 일하고 나랑 같이 뭐를 같이 꿈꾸고 그러한 사람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친구도 필요하고 동료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준다, 내가 힘이 없을 때 힘을 주고, 그리고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부모 같은 사람, 또 정말 선생님 같은 사람, 또 따뜻한 그러한 그 마음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울타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도움을 받고 산다는 삶 자체는 우리가 원하는 삶은 아닙니다. 실제로 삶에 그게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돕는 자로서 살아야 된다. 내가 도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서 또 살아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에 정말 돕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이끌려고 하는 건지 또 그것은 좀 다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삽니다. 그래서 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많은 지체들, 많은 손길들을 붙여준 것을 감사드려요. 근데 그 중에는 그 내가 그 내 발걸음, 나의 지금 움직임에 맞추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질질질질 이렇게 끌고 가려고 그런다든지, 나는 지금 서서 걷기도 어려운데 막 뛰라고 한다든지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원래는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도움이 나한테 맞춘 것이 아니라 자기식으로 그냥 정말 맛있으니까 먹어라, 이게 좋으니까 해라, 저의 형편이나 상황이나 제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생각지 않고 무조건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제게 잘 이렇게 먹히지가 않으면은, 되질 않으면은 오히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제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아, 나도 사람에게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말씀 앞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자기를 비춤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또 설교를 들을 때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특히 다른 사람들의 그 행동에 내가 무엇인가를 반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동을 너는 안 하고 있니 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비춰주시는 거예요. 참 제3자적으로 생각할 때는 비판이 되거나 왜 그러나 싶은 일들 많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비추심을 받으면은 너도 그런 때가 있지 않았냐 아니면 네 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하고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거짓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너무 뭐라 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너도 그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 없는 자 돌던지라. 죄가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보면은 결국 이런 죄나 저런 죄나 이만큼 있으나 저만큼 있으나 결국 용서하심을 받아야 되고 씻음 받아야 되는 거는 똑같고요. 그리고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받는 그것은 또 그대로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멸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값이 죽음이고 그리고 멸망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직분을 두셨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서 대신 빌고요. 그리고 용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그 소나 양의 피를 갖고 거기에다가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제사 지내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거는 다시 말하면은 계속적으로 그 동물을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구속의 그 제물 그 제사는 계속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은 한 번 갖고 되는 일이 아니었다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 죽으심은 구속제물로서 화목제물로서 온전한 것이라 그분의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모든 죄에서 다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완전히 죄에서 건져질 수 있다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의 구속제물, 화목제물로서 우리는 그분의 그 몸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린 지금 사실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나도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음으로 드려졌다라는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몸속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이 태어났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요.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안 짓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사함 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져졌습니다. 이제 죄를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자체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그 거룩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를 믿고 그 제물의 효력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새로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살 수 있게 되었다를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가 그분이 나의 구세주세요.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분으로 인해서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그분을 통해서 이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고 그분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 살수 있게 되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도리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있냐면은 그 앞에 보면요.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샌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조명을 받아서, 비춤을 받아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 벌거숭이 돼서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의 마음에 감추어진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거는 늘상 하나님의 빛의 비춤을 받으면서 자기의 내면의 모든 것을 그 벌거숭이 된 채로 드러나는 죄를 죄로 깨닫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내 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우리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다내 속을 비춰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성한 게 없고 온전한 게 없고 합당한 게 하나도 없는 내 안에 선은 없대 하나도 없고 우러나 좌러나 치우쳐서 무익하고 정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 모두에게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시고 화목죄물이 되신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계시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너는 믿음의 도리를 꽉 잡아라. 우리는 예수를 믿다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자꾸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음 받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속 내가 죄랑 싸우고 내가 죄랑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했다. 내가 정말 또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다 하면서 자기를 보고 자학하거나 자해하거나 실망하고 또 아니면요 전혀 내면은 비춤받지 않고 맨그 하나님의 말씀 갖고 형제들만 그 비판하는 형제들의 눈에 티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자기 신들의 죄를 인정했으니까 매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가서 죄를 고한 거예요. 그거는 나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삶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과 다른 사람들을 없이 여기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는 비춤받지 않고 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난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 계속해서 빛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은혜 안에 있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자기들의 그러한 내면, 시기와 탐욕이 가득한 그러한 내면은 회칠하고 다른 것으로 가장하고 정말 스스로가 만든 그 행위에 의해 옷으로 장식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통하지 않지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과 그 생각은 하나님 앞에 치우쳐져 있었고 높아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스스로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힘껏 부인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떻게 돼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우리들 속에 아직도 그대로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지금도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들의 내면의 비춤을 받을 어떠한 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들 알겠어요. 또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내 내면을 정확하게 다 비춰주고 그 속에 감춰진 걸다 벌거숭이 되게 할그 무엇이 있겠어요? 물론 자기가 들여다봐서 알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쫓아 사는 건지 자기가 뭘 하는 건지조차 모르고 그냥 자기 옳다고 자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으로 하는 거야. 나는 선으로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계속 선을 추구하고 계속 착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지금 자기 의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고 아니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속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속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사정 볼거 없이 정확하게 있는 대로 다 비춰주시는 거. 우리가 전기 불을 키면요. 그 방이 깨끗하든 더럽혀졌든 상관없이 정말 인정사정 없이 그대로 빛은 그냥 비춥니다. 그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는 비춤을 받고 그냥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불이 꺼졌을 때는 몰랐는데, 안 보였는데, 켜지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싫은 거, 삐뚤어진 거, 어지럽혀진 거, 더럽혀진 거, 상한 거다 보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면은 나무 뒤에 숨고 아니면 스스로 가리고 정말 방법이 회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서 멀어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 가운데 예수님에게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해서라 그랬습니다. 근데 싫어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은 깨끗해질 방도가 없고 수정받아서 고쳐지고 상한 거 고쳐지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쳐진 거 똑바로 되고 뭔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날이 갈수록 비춤을 받을수록 사실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더욱더 밝은 빛을 볼수록 어때요? 더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너 더러워, 너 치우쳤어, 너 병들었어, 너안 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죽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살고 있잖냐라고 우리를 오히려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심도 계속적으로 경험했고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율법, 약속, 정말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성막도 있고 그런 모든 거를 가졌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씀이, 그들이 들은 복음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믿음과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되지 못했다. 지금도 성경을 읽고 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기도도 하고 뭐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한 그러한 평강과 강건함과 그러한 그 어떤 성장,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면 은혜 안에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러한 삶의 열매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들은 거,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느냐고요.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판장소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뭐가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시작되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이 아니면은 내 죄를 모르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거지 남의 죄 보려고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남 강건하게 하려고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런 많은 말씀을 들었고 알고 있다고 해도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래도 지금 믿음과 화합하지 않아서 그들에게는 쉼이 없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들에게 유익이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는 평강을 언제든지 그 누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평강할 수 있나? 죄만 졌는데 나는 연약한데 나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평강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강한 거거든요. 주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속에, 불속에 가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나를 건지시는 손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피해서 안 갈라고, 안 빠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떠한 길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서 나는 건져진다. 용광로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에서 유익되게 오히려 그 정금같이 보다 순수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지 용광로에서 나는 타 없어지거나 녹아 없어지거나 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안식에 초대해 주셨어요. 처음에 천지창조를 하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겁니다. 왜냐하면 6일까지 사람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제7일에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식하신 것 같이 이제 다 이루셨고 일을 쉬신 것 같이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 일을 쉰다. 이제 우리는 내가 할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일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나타난 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새롭게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일을 지금 우리 각 개인에게 지금도 살아 역사 하시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서 스타트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그것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요.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그 뜻 그대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1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죄가 뭐냐면 자기 일을 그쳐야 되는데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외모적으로 서려고 그러고 합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외모적으로 행위적으로는 가망이 없는 자로서 도장이 찍혔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대해서 진짜 눈꽃만큼도 기대하시지 않나요? 아니 이미 그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아 그냥 장사시켜 버렸습니다. 그거는 지나갔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건질 게 없다. 그 속에서는 좋은 게 없다. 선한 것이 없답니다. 육으로는 어떻게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육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하나님하고 그냥 율법대로 살려고 온갖 노력을 애씀을 다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면적으로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 내면 자체가 육이 가진 그 성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그러한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새가 물고기 되지 않습니다. 물고기하고 새는 처음부터 씨가 달라요. 그것처럼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범죄자의 피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피예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래서 내 것 만들고 내 기쁨, 내 영광, 내 일하고 그것을 만족으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생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거꾸로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아버지 하신 말씀대로 그 뜻대로 행하며 그리고 말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또 예수님의 피는 그러한 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면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자기 길을 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만 가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출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는 옛사람이요 하나는 새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나 겉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에요. 육으로 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이름도 몸도 똑같지만 안에 주인이 다른 거고 동력이 다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시스템 자체가 출처가 다른 겁니다. 하나는 아담에게서 온 것이요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는 땅의 것이요 하나는 하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믿음이 화합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들은 모든 말씀이 내 믿음으로 화합해야 된다. 그것에 아멘해야 되고 그것이 내게 적용이 돼야 된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 보고 주님 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말만 존댓말이지 결국은 내가 예수님한테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을 종삼는 거지 그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따지기만 하고 예수님한테 불평만 하고 예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만 하고 그렇다면 나를 위한 내 종으로 지금 예수님을 놓는 거지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린 모르면 물어볼 수 있어요. 그거는 가르쳐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요. 내가 어리석으니 깨닫게 해주십시오. 잘 듣고 그리고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행복하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분은 각각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 배우고 사람에게 이끌려 가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각각에게 기름 부으신 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꾸 교회 와서 듣고 성경 읽으며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뭔가 하도록 가르치는 가르침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의 믿는 도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주님이 오늘도 스승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으로서의 역할을 그분이 잘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지 어떠한 사람을 믿고 어떠한 사람을 따라서 간다면은 우리는 결국 미혹당할 수밖에 없고 정말 나의 영혼의 목자장 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며 우리의 어떠한 연약함,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 그런 모든 것 다 드러난 그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그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내가 이를 위해서 죽었으니 내가 이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렀으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들을 용서하시고 이들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중보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율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의 모든 약함만에 있어서 동정하시는 분이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분은 강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에 대해서 짜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실 강하신 분이에요. 물론 하나님 자신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그 의미에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신 그러한 내면적인 강건함이 있으신 분이지만 그분은 외면적으로 우락부락하신 그러한 거친 분은 아니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면이 그 누구도 그분을 움직일 수가 없고 그 누구도 그를 물들이거나 쓰러뜨리거나 어떻게 상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강건함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시는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왜냐하면은 그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유혹했어요. 우리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할 때에 우리 마태복음 4장 보면은 그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시러 그 광야에 나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그 시험 받으러 광야에 나가야 했는지, 그것은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지요. 그분이 거기에서 질 것 같은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령이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 사실은 아니라 사탄이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사탄은 우리를 언제든지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줘서 그것을 당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똑같은 인간의 입장으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자리에 가신 거예요. 정말 자원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그 시험한 사탄의 세 가지가 있는데 사탄은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켜주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를 때 알아주는 것 같으면서 그러면서 그 사탄의 말대로 하도록 자꾸 그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제일 먼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배고픈데 40일이나 금식했는데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얘기예요. 되게 하려면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40일 굶주리고 그분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우리랑 똑같이 줄이신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밥만 먹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로 사셨기 때문에 그 종의 옷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이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한 그러한 육체를 가지셨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안에는 굶주림에 배고픔에 지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말대로 응하는 것을 거절하신 겁니다. 사탄은 어느 면에서 무시하고 거절하는 게 사실 제일 난 거예요. 왜? 그는 우리들을 넘어뜨리고 우리들을 상하게 하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원래가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속으로 숨으면 돼요. 말씀 속으로 숨으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살리는 거는 말씀이니 하나님이니 떡이 살리는 거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떡을 먹고 살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또 배고프고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떡을 먹고 하루하루 배고픔을 면하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 있고 그분의 언제든지 선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보면은 저가 그 너희들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사자들을 명해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고 써 있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렇게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너를 진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보호하나 어떡하나 그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과시하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대답을 합니다. 응답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가 말씀을 갖고 자꾸 오니까 뭐예요? 말씀으로 또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뛰어내리면 보호하겠지만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뛰어내릴 필요는 없다지요. 믿음이라는 거는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 근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된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가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하나를 거꾸로 해본다는 것은 의심한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시험해 볼 때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화내나 안 내나 이렇게 해도 때리나 안 때리나 그럴 때 정말 뭐를 믿는다면 우린 그거를 하나하나를 해볼 필요가 없지요. 왜? 답을 알고 있으니까. 그게 믿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 믿지만 그 믿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시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거를 자꾸 지금 그 종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네가 만약에 엎드려 나를 경배한다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세요. 그리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했다. 예수님의 모든 대답은 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자기에게 경배하면 자기가 다 주겠다. 그치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지금 종의 형체를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으니까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의 연약한 그냥 육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유혹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을 가진 육체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하는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다 사탄에게서 받을 그러할 유혹을 그분은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탄의 그러한 유혹과 그러한 시험은 받았을 때 죄를 짓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디서 앉았어요? 마음에서부터 앉았고 생각에서부터 앉은 거예요. 어떻게 죄를 앉을 수 있었나? 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물론 예수님이니까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었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삶을 조금이라도 그 선택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다. 그것이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그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탄은 또 예수님을 이모저모로 공격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번도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거나 거기에 마음 흔들리거나 어떡할까 망설이거나 그러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죄는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사탄이 계속 못 살게 굴고 흔드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것을 그 육체가 겪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미신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은 영으로 계시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겪으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동정하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린 쓰러지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업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앞서가거나 뒤서가거나 우리는 뭐가 금방 탈이 나버리는 그러한 우리들인 거를 예수님이 제일 아시는 거예요. 말씀이 비추면 우리 내면에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를 우리가 벌거숭이 돼서 보기 전에 사실 빛 되신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비추셔서 우리의 내면을 보아 우리도 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깜깜하면 무섭고 깜깜하면은 뭔가가 두려워서 화난 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가리고 싶은 게 있으면 화난 게 싫어요. 내가 어두컴컴한 데 들어가고 싶고 내가 화난 데 나와 있는 거를 싫어할 때는 뭐 육체적으로 눈이 뭐 부시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보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는 눈 감고 싶은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내다볼 때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예쁜 것만 보고요. 어떤 사람은 상하고 어렵고 힘든 것만 또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귀짓만 연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이 하시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하는 일들을 이제 분별하려고 자꾸 그거를 하다 보면은 거꾸로 마귀에게 이쪽이 먹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을 쫓아가다 보면 마귀 일도 다 알아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라 아니면은 그들의 되게요. 그들의 지시니까. 그러나 마귀 것만 보고 가면요. 성령이 안 보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별을 하려고 마귀의 짓을 밝혀내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면은 자기가 미혹당하고 자기 자신이 먹이가 되어버리는 일을 너무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마귀 쫓아가라고 안 하세요. 가서 마귀를 연구해서 마귀 분별해서 너희들이 깨달아서 거기서 지켜라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가고 예수님에게서 눈 돌리지 마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정말 공중 권세 밑에서 살아도 지금 세상에 마귀 권세 속에 살아도 너희들이 거기에서 지켜질 것이요. 거기에서 보호받을 것이요. 거기서 안전하게 거기서 네가 오히려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 그들의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바라보나 뭐를 생각하나 뭘 따르나 전혀 다른 겁니다. 자기의 의의를 바라보려고 자기의 의의를 찾고 자기의 의의를 고집하려고 계속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라는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옳은지 아닌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지 아닌지 계속 그것만 해요. 하나님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싫어해도 비추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자꾸 가르쳐 주세요. 내 안에 잘못된 거 자꾸 끄집어 주셔요. 하나님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과 내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거와 더불어 빛 가운데 나온 것은 다 빛이니라. 이 모든 죄를 지금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고 내가 씻어줬고 너는 지금 예수 안에서 빛 가운데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지금 사는 거야를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정죄하거나 우리를 그 참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지만 뭐 숨을 것도 없고 가릴 수도 없게 그냥 드러내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없애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그냥 그래서 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잣대에서 떨어졌으니까 너는 안 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너를 그러니까 너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필요에 대해서 자꾸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스스로는 피를 흘리기까지 죄랑 싸우지도 못하지만은 그렇다 한들 죄가 해결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없이 여기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우리를 거절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안 받아주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아줍니다. 정말 그런 분 없으세요? 듣지 않는 자에게 말하시고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 늘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극률의 하나님이 너 그리 가면 죽어. 그리 가면 고생해. 네가 그렇게 간다고 혼자서 그렇게 애쓰고 해도 그것으로 네가 해결이 되지 않고 더 힘들 텐데 더 지칠 텐데 돌아오라라고 하시는 그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간다. 그것은 정말 우리의 필요에 의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상 받고 그러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 상이 우리의 행위의 공로의 상이 아니에요. 그냥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긍휼이고 그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지 우리가 뭐를 했기 때문에 상 받으러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행한 것 죄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 앞에 왜 나가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간다 그랬어요. 긍휼하심을 받는다. 우리 세리와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은 세리가 멀리 서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가슴을 치며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빌 수 있는 근거는 그것밖에 없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례도 안 됩니다. 그 마음조차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우린 걸음걸이 하나도요. 내 걸음에 남이 맞춰주는 거는 별로 고맙게 생각 안 하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내가 남의 걸음에 맞추려면은 그것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짜증스럽게 돼요. 빨리 가는 사람 옆에 빨리 가는 것도 힘들고요. 또 늦게 걷는 사람 앞에 늦게 가는 것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은 사람들하고 같은 걸음만 갈 수 있느냐?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뛰기를 하더라도 빨리 지치는 사람 있고 좀 더 오래 뛰는 사람이 있지요. 걸음걸이가 노인 걸음 다르고 애기 걸음 다르고요. 근데 우리가 애기들 처음에 걸음마 시키고 할 때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왜? 사랑으로. 그 아이가 걷는다는 자체를 기뻐하니까 우리가 잠깐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행보를 맞춘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의 행보에 어렵지 않게 발맞춰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라고 하지만 그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행보에 맞춰서 앞장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발걸음은 사실 우리의 걸음에 맞춰주고 계세요.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어려울 때 그분은 막 달려가면서 따라 뛰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북이 걸음이면 거북이 걸음으로, 애벌레 걸음이면 애벌레 걸음으로, 토끼 걸음이면 토끼 걸음으로 우리의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생명의 길로 가도록 그분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걸음걸이의 스피드는 사실 우리에게 맞춰주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분이 우리를 최유리 여기시는 분이요.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저는 아픈 사람을 많이 대하게 되고요. 또 그 어린 사람, 뭐 나이가 어떻든 간에 참 좌절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가장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신 그 도움, 유익하게 하심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저가 만약에 육체가 또 이렇게 팔팔하다면 힘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저는 육체에 많은 그 뭐라 그럴까 힘이 없고 에너지가 없고 그리고 통증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거를 옛날이 아니라 그때그때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아픔을 거두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니까 라고 하셨을 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제 배고픈 자가 오늘 배부르면 오늘 배고픈 자가 짜증스러워지는 게 인생의 수준이니까 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는 안 그래요. 어제 배고픈 거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 배고픈 사람을 사랑하고 오늘 배고픈 사람을 돌봐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인생의 수준입니다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정말 그 아픔 속에서 어떤 연약함 속에서 항상 제재를 받으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그 불편한 삶이 오히려 많은 형제들의 아픔을 공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짜증나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히려 제가 누릴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이렇게 정말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더불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인 거예요.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잘 뛰어가는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내가 거치장스럽지요. 아마 저에게 시험 걸릴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해서 탈진했을 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안진봉으로 살아도 하늘이 열려있고 주님이 함께하고 있고 유익을 압니다. 그러나 달리는 사람들 경주장에 있으면 뭐예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안진뱅이로서의 유익도 알고 축복도 아니까 안진뱅이로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세요. 하여튼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족하니까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러나 뭐예요? 제가 달리는 경주장 한가운데 가서 앉아있으면은 그게 웃음거리요? 방해거리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실족하는 일인 거예요. 그럴 의사도 없고 또 그렇게 받는 것이 사실 괜찮은 게 아니라 아프잖아요.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데 경주장에 뛰는 사람보다 관객이 더 숫자가 많고, 그거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지요. 뭔가 일선에서 뛰는 사람만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고요. 아픈데 앉아보면은 그 아픈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 얼마나 병실에 환자들이 많고, 그 가족들이 많고, 그 환자 자신이 물론 병이 들어 아프지만은 그것을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많고, 그것을 고쳐주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의사, 간호사, 뭐 하다 못해 청소하는 사람까지 얼마나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 병원에 들락거리지 않을 때는 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시야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기서 배우고 얻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자리 자리가 어디에서든지 사실은 거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우고 뭐를 얻느냐. 그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빛 가운데 가면은 결국 내 안에 예수님 마음이 아닌 마음들이 계속 반응하는 거를 봐요. 자꾸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자꾸 우리의 그 성격대로 빨리빨리, 뭐든지 빨리 안 돼서 답답해하고, 빨리 모르고, 빨리 나아지지 않고, 빨리 자라지 않고, 빨리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뭐가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 빨리빨리 하면 또 그게 힘들어서 또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만 바꾸면은 결국 내가 가장 당하면서 싫은 것들을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제가 비행기를 잘 타잖아요. 근데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저는 비행기를 탈때 사실 몸이 아주 녹초가 돼서 탑니다. 근데 그냥 앉혀놔도 쉬워지지가 않는데 뒤에 아이들이 앉아가지고요. 계속 발길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 떠들어요. 또 어떤 때는 아기가 계속 울어요. 저는 사내를 넷 낳아서 키웠습니다. 그 애들이 개구장 노릇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폐를 끼쳤을 것이요. 그러한 거다 했는데 애들이 지금은 뭐다 아기 아빠가 되어 있지만 그 키웠을 때에 내 아이들이 남에게도 그랬다는 거는 잊어버리고 그게 자꾸 짜증이 날라 그러고 싫으려고 그런 거예요. 왜요? 그 엄마가 좀그 아이를 잡아두지 않고 야단 안 치나? 좀 어떻게 안 울리게 못하나? 그러면서 제가 참저 자신이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거 하나, 그 애기들이 하는 거 그거 하나도 제가 잘 이렇게 새기지를 못하고 그게 자꾸 반응이 되는 그런 정말 연약함. 그런 나 자신. 그러면서 사랑을 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주고 참 말만 그렇고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남이 나에게 좀 힘들게 하는 거를 조금도 참기가 힘든 그런 나 자신. 그것에 대해서 금방 이렇게 반응하는 거. 참, 우리는요. 남의 형편에 서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는 거 많습니다. 사람이 분노를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요. 많은 그러한 그 어떤 그 얽힌 거, 그런 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그냥 하얀색을 줘도 흰색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랑을 해줘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가 꼬이고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있어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었나? 그게 그렇게 될 만한 이유가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도 이쪽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도 그렇게 느끼겠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해주라.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내가 해주고 싶은 대로 상대방 보고 받으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가 뭐를 받고 싶은가를 생각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상대방 자리에 내가 가봐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경우에 내가 무엇을 원할까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마 답이 비슷할 거예요. 사랑받기 원하고 가려주기 원하고 자기를 막 뒤흔들지 않고 간섭하거나 주장하지 않고 정말 자기를 좀 이렇게 내버려 뒀으면, 그러나 무관심한 게 아니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물방울 다루듯이 다룬다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그만큼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만큼 상하기 쉬운 존재들이에요. 생명체는 손이 닿으면은 상합니다. 그러나 이파리 따줘야 되고 비료해줘야 되고 뭐 관심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 그 상대방이 살기 위한 그 법대로 해줘야지. 그리고 그 지식이 필요한 거지. 자기식으로 하면은 살린다는 것이 죽이고 돕는다는 것이 더 상하게 하기가 일쑤인 거예요. 잠자리가 그 번데기에서 나올 때, 나비가 나올 때 그거 도와주면은 날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도와준다는 것이 죽이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만은 안 그러셔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각각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돕는 것도 그렇고 누굴 섬기는 것도 그렇고 그건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내가 돕고 내가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그들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게 우리들의 수준이라는 얘기. 우리는 잘하다가 힘들면 탁 놔버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희 그 어머니를 위해서 그 케이스 매니저랑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상담을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럴까? 그 엄마의 지금 증세와 1년 동안의 생활이랑 그런 것들 뭐 약이랑 그런 걸 다 보고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보다도 모든 케이스 매니저들이 그 인터뷰를 할 때마다 다 저를 걱정해요. 24시간을 쉴 수가 없다는 것이 인간이 그게 되는 일이 아닌데, 이제 절 보고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그러고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어머니가 상담이 필요하고 어머니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제가 쓰러지면 어머니 생활은, 저희 어머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저 쓰러질까봐 오히려 걱정하고, 제가 쓰러지게 생겼다고, 엄마는 하루하루 좋아지고 있지만 나는, 그게 되지 않으니까, 뭐를 해서가 아니라, 하고 안 하고 간에 사람이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삶이라는 거, 그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항상 그것을, 그러나 저뿐 아니라 모든 간병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다 겪고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거는 그 상대방을 계속적으로 그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신경이 거기 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돌봄을 받을 때는 그래도 섭섭하고 그래도 안 보고 있고 그래도 모를까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이겠지만은 누군가를 좋아서라도 계속 쳐다봐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 자체가 굉장한, 소위 말하면은 스트레스가 되고 힘드는 일인 거예요. 그래도 제가 웃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상담 받아요. 사람이 상담을 한다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엄마를 안 돌볼 수도 있는 거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두리번거려서 65억의 모든 인생들 다 찾아봐도 제가 하는 역할을 엄마가 만족해 하지도 않고, 그래서 엄마가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제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찾을 수가 없어요. 잠깐이라도 뭔가 해주면 내가 일본을 가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러고서 웃었어요. 우리는 각각의 문제 속에서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좀 해줬으면, 아니면은 또 내가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도와줬으면, 그래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받고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다 각각 자기 입장에 자기 자리들이 자기 배치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그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상담자, 도울 수 있는 그 나의 도움이 되는 그러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엄마 보고도, 엄마 나를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내가 엄마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엄마가 나를 의지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걸 맨날 얘기를 해요. 그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정말 고향의 손이라도 빌리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가서 뭔가 해줘야 될 것 같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있지만, 그때마다 지금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우린 도움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돕는 은혜를 누가 도와줄까? 아무리 주위를 두리번거려도요, 다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 삶들이 그 사람들에게 다 지금 겨워요. 그러기 때문에 누구 보고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밀 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밀수록 사실은 더 약해지고, 더 서러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아무도 없나? 65억의 사람은 도움이 안 돼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도움을 마다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도움은 사람을 통해서도 되고요. 정말 그 도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돕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것은 도움의 손길을 끊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줄, 그 사람의 줄로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돕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붙여주시고요. 이모저모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도움을 누구한테 청하납니까? 남편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식에게, 친구들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지금 한국의 복지가 다른 나라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지만, 아니요, 또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기도 한 거예요. 병원도 없는 나라 많고, 지금 전쟁과 기아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러한 곳들도 많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지금 안정돼 있고 모든 시스템이 잘돼 있지만, 그래도 또 어느 나라보다는 못하다. 우리는 항상 상대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상황 속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다.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긍휼과 그 도움을 받는 그 은혜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거절당하는 일이 없고, 무한당하는 일이 없고, 실망하는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어떤 때 제일 마지막으로 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고, 그리고는 생각은 어떡할까, 누구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계속 복잡하게 합니다. 아니요, 담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래요. 왜? 그분 아버지시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니까.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요. 그분이 그분의 목적을 갖고 우리를 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절당하지 않습니다. 무한당하지 않습니다. 없이 여김 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하나님 앞에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 선의 하나도 없고 의가 하나도 없고 성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어떤 상태라도 그분에게 나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원하는 것 갖고 나가지 말고, 내가 어떤 것을 갖기 원해서, 되기 원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죄밖에 없고 내 모습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도움이고 저희들에게 힘이고 저희들에게 소망입니다. 왜? 말씀하신 분은 말씀대로 이루실 테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스스로서는 어떻게도 할 수 없는 많은 짐과 혼돈 속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며 빛이 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내면을 비춰주시며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보지 아니하고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르며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긍휼과 도우심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인도하신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심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 시간에도 해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